오늘 23장 예수님이 이제 신문 받으시는 현장에 우리가 함께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안나스에서 가야바에 의해서 이제 빌라도에 의해서 헤롯으로 이 모든 이송 과정이 한밤중에 다 벌어지고 진행된 사건들입니다. 우선 제일 먼저 산헤드린 공회에 의해서 신문을 받으시고 거기에서 빌라도 법정으로 이송이 되죠. 이 자체가 전부 당시 법상 불법입니다. 산헤드린은 언제 개정을 할 수 있냐면 아침 6시 이후 에만 개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형에 해당하는 판결은 당일날 결정할 수가 없어요. 오늘 이들은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이 모든 과정을 다 어기고 계속해서 밤새 불법을 저지릅니다. 우린 여기서 한 가지 큰 그림 속에서 뚜렷하게 드러나는 사실 하나가 있어요.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세상이 어두워지고 깜깜하고 무도해질수록 진실과 진리는 결국 더 선명하게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그 과정을 오늘 진행 속에서 우리가 만나게 될 겁니다. 본문을 좀 보죠. 1절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여기서 무리라 함은 일반인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산헤드린 공회원들을 얘기합니다. 산헤드린은 그 기원을 출애굽기에서 찾아볼 수가 있죠.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점점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걸 처음에는 모세 혼자서 다 짐을 지고 가다가 장인 이드로라는 사람이 그 광경을 어느 날 보게 돼요. 뜨거운 태양 아래 백성들은 줄을 서 있고 또 줄은 길고 모세는 혼자서 그것을 다 처리하는 모습을 보면서 드디어 그 장로 제도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70명이 선정이 되죠. 그래서 산헤드린 공회는 그러한 성경적 배경이 기원이 돼서 시작이 되었다는 설이 있습니다. 어쨌든 모두 의장까지 포함을 해서 71명으로 구성이 됩니다. 여기에는 유명한 공회원들도 있죠. 아리마대 요셉, 또 니고데모 이런 사람들이 그 공회원 중에 한 명이었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이 공회가 그 구성된 가장 근본적인 취지는 사실 어떤 사안이 벌어졌을 때 그것을 판결하는 데 목적이 있기보다는 자비를 베풀고 회복하고자 하는 데 진짜 목적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유대인들로 구성이 된 산헤드린 공회는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불법한 과정을 거쳐 또 기소한 내용도 보면 전부 불법입니다. 자, 몇 가지로 기소를 했는가 성경을 좀 보십시다. 빌라도 앞에 끌고 갑니다.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첫째는 우리 백성을 어떻게 했다고 돼 있죠? 미혹했다 돼 있어요. 이것은 당대 로마 치하에서는 굉장히 큰 죄입니다. 로마는 종교에 관한 부분은 굉장히 자유롭게 자율권을 허락했지만 사회 질서를 혼란케 하거나 기강을 흐리는 일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단호하게 집행을 했습니다. 백성을 미혹했다 이렇게 고발을 했죠. 두 번째는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이 말도 사실은 종교적인 명분보다는 정치적인 명분으로 얽어맨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항목 전부 종교적인 내용이 아니에요. 정치적인 내용으로 기소를 한 거죠. 이 문제는 왜 중요할 수밖에 없는가 하면 산헤드린 공회 자체가 정치적인 사안을 다루지 못하도록 돼 있어요. 산헤드린은 그래서 사형 언덕권이 없죠. 물론 로마 치하에 있었던 이유도 있겠지만은 사형 판결권이 없고 또 정치적인 문제를 다루는 모임이 아닙니다. 종교적인 문제를 다뤄야 되는데 이 세 가지 항목 자체가 사실은 전부 정치적인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기소 자체도 성립이 안 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어거지로 갔다가 불법적인 항목을 걸어맨 거죠. 3절을 볼까요?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 말이 옳도다. 이 굉장히 모호한 대답을 하셨어요. 예스라는 말도 아니시고 노라는 말도 아니세요. 여기에는 어떤 의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4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빌라도가 시컷 이리저리 조사를 하고 질문을 하고 심문을 한 결과 내린 결과가 뭡니까? 무죄를 판정했어요. 무죄. 내가 볼 때는 이 사람은 죄가 없다. 자, 그런데 빌라도가 이 무죄를 판정할 때 한 군데를 더 보십시다. 5절을 한번 보십시다. 5절.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이제 지명 하나가 등장을 하죠. 갈릴리. 예수님이 어디 분입니까? 갈릴리 사람이에요. 이 당시 법상 갈릴리에서 일어난 일은 갈릴리에서 모든 걸 관할하도록 되어 있어요. 다른 지역에서 일어난 일을, 예를 들어서 청파동에서 일어난 일을 저쪽에 뭐 강남구에서 문제를 다룰 수가 없어요. 그 관할 지역에서만 문제를 다루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마침 갈릴리 분봉왕이 이때 예루살렘에 와 있었어요. 헤롯입니다. 총독과 분봉왕은 좀 지위가 틀리죠. 총독은 말 그대로 로마에서 파견이 된 사람이에요. 그러나 헤롯은 유대인이죠. 정통 유대인은 아닙니다. 헤롯의 그 혈통과 가계를 조사해 보면 에서의 피가 섞여 있는 정통 유대인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헤롯 일가는 굉장히 정통성에 관해서 좀 컴플렉스가 있었어요. 유대인이 아닌 건 아닌데 정통 유대인이 아닌. 그래서 백성들이 늘 흔쾌한 지지를 던지지 않았습니다. 항상 이 헤롯 일가에 대해서 삐딱하게 유대인들이 생각을 했었죠. 늘 그런 컴플렉스 때문에 백성들의 눈치를, 여론을 항상 귀 기울일 수밖에 없는 약점이 있었어요. 그런데 마침 그 헤롯이 갈릴리 분봉왕으로 있을 때인데 예루살렘에 와 있었어요. 갈릴리에 있질 않고. 예루살렘에 왜 왔을까요? 이때가 유월절 명절 기간이기 때문에 아마 명절을 지키러 온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빌라도가 그 이야기를 듣고 잘 됐다. 내가 볼 때는 이 사람은 죄가 없다. 해서 무죄를 판결합니다. 해서 이 건을 빌라도에게 넘겨버립니다. 자, 성경을 한번 보십시다. 6절.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이냐 물은 거예요. 7절.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자, 잠깐 앞을 보실까요? 이제 안나스에서 가야바로 넘어가고 가야바에서 빌라도에게 넘어오고 빌라도에서 지금 누구에게로 넘겨집니까? 헤롯에게로 넘겨져요. 이게 짧은 목요일 밤에서 금요일까지 벌어진 불법한 진행입니다. 한밤중에 일어난 일이에요. 이때는 이런 모임이 소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재판도 회의도 다 불법입니다. 그런데 불법이 자행되어질수록 누구의 무죄만 증명됩니까? 예수님의 무죄만 증명됩니다. 자, 이제 헤롯 앞에 세워졌습니다. 빌라도에게 넘겨져서 헤롯이 8절입니다.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용고라. 아마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의 사건이 자기에게로 넘어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기뻐했다 그래요. 이것은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정말 만나길 고대했고 원해서 그런 기쁨이 아니고 어떤 다른 목적을 가지고 보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가 뭐 신기한 기적도 행하고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그 소문에 듣자 했는데 얼굴을 보게 되었구나. 이런 굉장히 다른 부정적인 목적 때문에 그의 면담을 기뻐했던 것 같아요. 9절,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11절 다 같이 시작.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예, 예수님을 도로 돌려보냅니다. 빌라도에게. 왜 그랬을까요? 15절을 한번 볼까요? 이유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5절,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아무리 신문을 해봤지만 빌라도에 의해서 이송되어 온 그 예수에 대해 신문한 결과는 헤롯도 뭘 인정했습니까? 죄 없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무죄가 드러납니다. 이 참 역설이죠. 불법이 자행될수록 예수님의 무죄함이 계속 선명하게 드러나요. 그런데 여기 또 하나 우리가 유심히 살펴볼 것은 이렇게 계속 내몰아치고 끌려다니는데 예수님은 점점 입을 닫으십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처럼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털 깎는 어린 양처럼 그 입을 열지 않습니다. 헤롯의 신문에 대해서도 이제는 더 이상 입을 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침묵. 존 스타트 같은 분은 이런 이제 내용을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이 고난의 여정 속에 십자가로 향하는 예수님의 침묵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고난과 환난에 많은 메시지를 주고 있다. 자, 이 길은 지금 십자가의 결국 대속의 제물이 되셔서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속량키 위한 고난의 여정이고 침묵이셨습니다. 억울함이죠. 그 앞에 그 예수님의 끌려다니며 겪으셨던 고난 속에 입을 닫으셨던 그 침묵이 그 이후에 그 구원의 은혜를 입은 우리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줄까? 우리는 그 앞에서 억울함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고난을 우리는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겪으신 침묵 속에서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기는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어떤 문제가 있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이 땅에 무도한 구조와 악한 의도 때문에 겪는 고난과 억울함이 많죠. 그것은 인간이 서로 연약해서 오해가 발생해서 겪는 억울함도 있겠고 어떤 의도적이고 악한 도모 때문에 발생하는 억울함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쪽이든 저쪽이든 우리는 이 양자의 문제를 전부 어디 아래서 생각을 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여정 속에 나타난 그 깊은 침묵 속에서 묵상하고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닥쳐진 억울함, 분노 이런 것들이 저절로 내려질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예수님은 그 과정 속에서 자신의 무죄가 얼마나 전방위적이고 입체적으로 증명되고 드러났는가를 우리가 성경 몇 구절을 통해 조금 더 보십시다. 우리 14절을 한번 볼까요? 14절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자, 빌라도도 헤롯도 예수님의 무죄함을 입증했어요. 자, 그런데 또 한 사람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41절을 볼까요? 41절은 그 행악자 중에 한 사람이죠. 39절서부터 제가 좀 읽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 말은 예수님 옆에 달렸던 한 행악자의 그 십자가의 장면을 보면서 고백한 진솔한 표현입니다. 또 한 사람을 보죠. 4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인이었다 하고.
예, 한 사람은 범법자, 한 사람은 집행자. 빌라도, 헤롯, 대제사장. 자, 여러분, 이 모든 부류의 사람들이 불법과 폭력과 무도함 속에서 결국 누구의 무죄만 입증한 결과가 되었을까요? 예수님의 무죄만 입증한 결과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침묵이 갖는 의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가장 큰 초점입니다.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걸으셨던 이 고난의 길과 십자가의 여정 속에 입을 닫으셨던 예수님의 깊은 침묵 속에 우리의 묵상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애매히 겪는 일들이 많죠.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발생한 오해와 어려움 때문에 일어나는 격발되는 분노들이 있죠. 그러나 우리는 오늘 이 고난 주간에 예수님의 이 침묵 속에 그 모든 것들을 들이밀어 봅시다. 억울할 것도 아픔도 새로운 해석이 가능해집니다. 새로운 얼굴로 일어납니다. 이것이 오늘 주님의 침묵 속에 우리에게 말없이 더 큰 이야기를 해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꼭 말을 해야 메시지는 아니죠. 오히려 이러한 침묵이 우리에게 주시는 큰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재밌는 장면 하나를 보고 마치겠습니다. 12절을 다시 보시면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무슨 사건 앞에 이 둘은 친구가 되었죠? 예수님을 죽이는 과정 속에 둘은 친구가 됩니다. 원래 이 둘 사이는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런데 안 좋은 이유는 정치공학상 좋을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유대의 왕이고 하나는 로마의 총독이에요. 그러니 구조상 이 둘은 관계가 좋을 수가 없죠. 그런데 이날은 한편이 되어 찰떡궁합이 됩니다. 이 두 사람의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은 진리에 관심이 있던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이 둘은 똑같은 공감적 이익이 하나 있었습니다. 정치적인 떡입니다. 정치적인 이익입니다. 그 앞에는 진리도 진실도 다 의미가 없어요. 한편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세상의 경향이에요. 그걸 주님이 다 겪어내시면서 아이러니하게도 본인의 무죄를 본인이 입증하신 것이 아니라 이들이 입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때로는 모함도 뒤집어 쓰고 억울한 일도 겪죠. 그런데 그것을 내가 수선을 피우면서 정리하고 아 그건 이게 아니고 이러면 사람이라는 게요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더 엉켜요. 사람은 이 유한한 존재인지라 더 엉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그때는 정말 물에 던지는 시간입니다. 아, 이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하셔야 되겠구나. 말없이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제일 무기력한 모습 같죠. 침묵하며 끌려가는 예수님처럼 제일 무기력한 모습 같아요. 바보 같죠. 근데 그때 하나님이 진상을 다 드러내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믿습니까? 오늘 이 말씀 붙들고 고난주간에 특별히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어떤 문제나 일에 얽혀 있을 때 주님의 침묵에서 그 비밀을 배우는 깊은 묵상과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수요일입니다. 수요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수요일 셋째 날 이 아침에 주신 메시지를 붙들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귀한 시간 주시고 아버지 앞에 엎드릴 수 있도록 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